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재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죄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다. 이 말은 그 속에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찬양으로 풀어내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시편 한편 한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편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 이후로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름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편도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4편도 그렇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5편도 여호와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 역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의 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극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 속에서 격정적으로 부르짖는 시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 표제어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표제는 시를 쓴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마는 당대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그 배경 설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표제에 그 이름이 나온 것 말고는 성경 다른 것에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베냐민 사람, 베냐민 족속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울 왕의 측근이지 않았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모함하는 그 말의 효력은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것보다 아마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시편 7편 1절 2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마치 사자에게 찢기고 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사람은 마치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되어 그 상황 속에 도망다니고 있었던 상황임 확실합니다. 다윗이 아직 사울에 의해 쫓기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 견해에 있어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가연이라 표현했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의 정렬적인 노래를 표시하는 것, 그것을 식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악기를 위하여 지은 시를 쓸 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무쌍한 그 내용의 특징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박국 3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로서는 이 7편만이 식가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본래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시인 것입니다.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윗은 그의 근거 없는 부당한 비난과 음모로부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절박한 부르짖음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3절과 5절은 5절에서까지는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까지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12절부터 16절까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의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확신에 찬 찬송이 터져나오므로 본문 7편은 막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마치 폭풍 가운데 길고 긴 고난의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내리쬐는 한 줄기 빛처럼 모든 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베냐민 사람 구시에 악한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미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 모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찢기고 뜯기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생애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그가 취했던 그의 삶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정말 실상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포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관념적이요 사변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피한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효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혹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면적이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눈물을 그에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에게 피한다,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 삶의 중대한 위기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에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실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여러 종교적인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흔히 일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남편을 만납니다. 아내를 만납니다. 자녀를 만납니다. 그러나 실상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관계를 맺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그 만남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우성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편이 또 아내가 상대의 마음에 쉬려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 남편의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부서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고 상처받아 나오곤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대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택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 자기의, 자기 증명이라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힘주심도 누리지 못해서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갈이라는 곳에, 탈진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말지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형태는 취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분노도, 자신의 아픔도, 자신의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논리,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환경, 자기가 쥐고 있는 능력, 그것만 있어서 그것에 붙잡혀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적인 존재요, 우리 주님은 만남의 존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일을 해결해 주고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이후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나를 떠나 있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보시는 무감정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동참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동행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며 모함으로부터 또 그 속에 감추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건져낼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합니다. 다윗은 결코 세상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과 절묘한 기회들이 참으로 많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5절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을 쥐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원초적인 신앙의 행위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의 형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남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다 타진하고 그것이 다 막힐 때에 비로소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박한 상황 속에 내어두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절박할 때에 비로소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나마 절박한 상황에 가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기를 인식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절박해지면 외마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뢸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의 바른 인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줍니다.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라는 두려움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같이 하지 않을 때에 그 양떼들이 얼마나 사자나 짐승에게 찢기고 희생이 되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의 비참한 참상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흘려듣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은 남을 모함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뼈를 썩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모함을 하는 말로 인해 받은 상처, 그것이 아무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70% 정도가 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남의 이야기를 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씹는다면 우리는 2박 3일을 지새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 남을 모함하는 말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앞에 모함을 당하는 일, 남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그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자신의 무흠을 주장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였으면 내 생명이 짓밟혀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모함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윗은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지 못할 뇌물을 받아 챙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화해한 다음에 안갚음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원수까지도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던 사울을 두 번씩이나 자기 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모함하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원수의 모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를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나무는 열매를 맺은 나무이지요. 열매를 맺었기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표적이 된다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모함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만 혹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만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적심한 영적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리에 물러가서 쉬고 계신 분처럼 다윗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생각,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답답함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악이 횡행할 때에 의인이 짓밟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손을 쓰고 계시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그런 간구를 드리는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오래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재판을 베푸시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겠고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만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호소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는 모든 주의 백성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모함 속에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들여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은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욕망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신원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악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는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를 당장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범죄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하는 그 방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진노라,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분노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악인을 향해서 최후의 공판이 선고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고 속임을 베푸는 죄인들의 삶입니다. 남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그곳에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남을 향해 침을 뱉었으나 그것이 자기의 얼굴에 떨어지고 맙니다. 남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것이 자기에게로 떨어집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그 저주가 결국 자기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완전히 파멸로서 끝나고 마는 악인의 삶. 그것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수없이 역사 속에서 빛 없이 쓰러져 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그렇게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엄청난 복수심과 분노의 바다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닻을 굳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절대로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외로운 광야에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 억울함과 그 외로운 광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며 절대적인 고독 속에 그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영예스러운 지위도 아내 미갈과의 달콤한 사랑도 그의 친구 요나단의 우정도 그를 키워주고 그를 믿어주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그가 쌓아왔던 그 자신감도 다 상실한 채 억울함과 모멸감과 그 속에 그것을 당하며 그는 홀로 서 있어야만 했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맡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절감한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에 담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서도 낙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내어다 볼 수 있습니다. 피난처를 우리 하나님에게만 두십시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것에 우리의 피난처를 두지 마십시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인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로 엮여진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우리의 억울함을 결코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감정에 달려갔던 세상의 것을 찾아갔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분노로 들끓어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의도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일을 택하는 것 대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들을 가슴속에 품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발하여지는 그 찬송과 그 영광의 노래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려들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